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단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또 그게 계속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선택하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듣고 또 머리에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요? 네,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무겁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가볍게 느껴집니까? 심각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좀덜 심각하게 좀 라이트하게 느껴지나요? 아마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영광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영광이란 말 자체가. 사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이란 단어를 좀더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성경에 이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짝을 이뤄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존귀 또는 명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lory and honor, honor and glory.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고 우리가 찬양하죠. 그두 개의 어떤 이 단어의 의미가 크게 이렇게 벌어진 건 아니고요. 상당히 흡사한 단어인데요. 그냥 느낌에 하나는 좀더 외향적이라면 하나는 좀더 내향적이다. 뭐 그런 좀 차이는 느껴집니다. 많은. 어쨌든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는 명예라는 단어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동양인들은 동양적인 마음,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이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에서 많은 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 같고, 올 명예로운 것 같고, 어떨 때 여러분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수치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쭈그러지는 듯한 느낌인가요? 언제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나요? 언제 여러분의 얼굴에 좀 어두움이 드려질까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라면 사업이 막 왕성하게 잘 되고 옆에 가게는 이렇게 쭈그러지는데 우리 가게가 막 왕왕거리면 왠지 몰라도 우리 얼굴에 빛이 날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반면에 좀 사업이 기울어지는 것 같고 정말 굉장히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 같고 빛을 지고 거기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자꾸 주어질 때는 뭔지 몰라도 뭐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굉장히 어두워지고 좀 초라해 보이겠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누가 들어도 거기 명문대학인데 이런 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되면 뭔지 몰라도 얼굴에 빛이 나죠. 내가 꼭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인데 리젝션 레터가 날아오면 뭔지 몰라도 얼굴에 그림자가 드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 무엇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일단 영광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영광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빛입니다. 빛. 빛과 어둠 할때 빛.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 속에 그 임재로부터 비춰져 나오는 눈부셔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빛.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꼭 어떤 임팩트가 있죠.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았을 때그 영화로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영화로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집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영광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인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을 이제 교육 재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의 백미가 뭐냐면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과 답. 항상 하는 얘기니까요. 인간의 최고,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최고의 end of man,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glorify,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인정합니다. 그 예배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빛,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예배합니다. 우린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예배적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적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하면, 자녀가 부모의 그 아름다운 어떤 부모로서의 그 선하고 그 좋은 모습들을 자녀가 비춰내면 부모들은 굉장히 명예로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명예롭게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 이걸 우리가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배의 삶.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드려짐 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으로 말할 수 있는 6일간의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그러니까 결국 7일이 다 포함되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나오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된 것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의 어떤 반응으로서 뿌듯함과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연계성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막 하고 있잖아요. 뭐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겨울 올림픽을 하는데 누가 금메달을 땄다, 누가 은메달을 땄다 그럼 여러분 좋으신가요? 언제 여러분 기쁘죠? 답을 안 하시는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금메달 딴 거 별로 모르죠,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이 금메달 땄다, 뭐 황아무개가 금메달 땄다 그럼 다 알아요, 벌써. 왜? 너무 원했던 거니까. 그럼 기뻐요.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그 사람의 영광이 나에게는 기쁨이 돼요. 저는 최근에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 토종 코리안인데,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저 캘리포니아 토렌스에서 성장한 21살 난 청년이 스노우볼딩에서 금메달 또 땄습니다. 4년 전에 따고 또 땄어요. 4년이 아닌가요? 얼마? 어쨌든 뭐 17살에 따고 21살에 또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기뻤습니다. 왜? 뭔가 거기에 연대성을 느끼거든요. 아, 얘는 한국인인데 또 미국 사람이야. 대단해. 아주 그냥 우리 딸을 보는 것 같아. 우리 딸이 없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연대감이. 그러면 당연히 기뻐지죠. 그 아이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나는 보면서 그냥 기뻐지죠. 여러분 그 이해하시죠? 이 연대성이 있다는 거. 자, 오늘 슈퍼볼이 끝나면 누구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요? 뭐 우리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의 이 영광과 기쁨의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게 그럼 거꾸로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함이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을 보면요, 구원의 이렇게 순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순서가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누구가 영화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에 따라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감히 어느 누구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만약 우리가 진정 우리의 목적지인 그 영광의 자리에 간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평생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본다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 경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화로움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이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읽은 본문은 아니고요. 오늘 본 12장 4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요절로 제가 잡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구분되어 있고 어느 영광을 더 사랑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좀 더 풀어보면 사람의 영광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것을 사람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일,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써 있고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사람이 나로 인하여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박수쳐주는 일을 사람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유대의 관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자기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상당한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시대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이 상당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상당히 접근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그렀다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아마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인물일 거예요, 이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대놓고 알리지 못해요, 주위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중요한 위치를 상실할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와 함께 자기를 두르고 있는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인그룹이죠. 인그룹, 유대인의 지도자 계층. 여러분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참 저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를 받아준단 말이죠. 내가 그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나도 중요한 사람이 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것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 상황을 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받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을 입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뭐 당연히 우리들 마음에 무엇이 옳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과연 우리의 응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쳐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때 나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했다 칭찬하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관객이 되시는, 소위 말하는 audience of one이죠. 가장 중요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모두에게 인정받아도 그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은 실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audience of one, 유일한 관객, 가장 중요한 관객이 되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고백을 하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정과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가 들리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천둥에 울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뭔지 몰라도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쉽고 당연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야가 믿음의 시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의 뿌듯함과 얼굴의 영광의 빛을 누리십니까? 과연 무엇이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줍니까? 자,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우선 본문을 쭉 훑어보면 예수님께서 참 재밌게도 사람의 영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지금 듬뿍 받고 계세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박수를 받고 계시다는 얘기죠.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가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대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일을 겪고 계시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를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자,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구원에 이를 만한 진실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리아가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도중에 너무너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의 값은 오늘날의 값어치로 계산하면 수십만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수만 불의 가격이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다. 그리고 이 여인의 너무나 귀중한 여인의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그것인 그의 머리칼을 그 긴 머리칼을 풀어서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와 함께 닦아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네 시기 질투한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주님은 어마어마한 어텐션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 박수를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12장 12절 이후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Now save us.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를 왕으로 맞아들입니다. 당신이 드디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이 드디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시오. 이제 당신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저기 저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몰아내고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을 증명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이 큰 무리를 보면서 어떤 반응이 있죠?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바리새인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 아무리 예수를 핍박해도 소용이 없다. 들뿌리 번지듯이 예수님 무브먼트가, 예수님 운동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이제 너희가 하는 것은 그저 호수에 물 틀어놓고 불을 끌려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도저히 이제 예수의 이 운동을 끊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대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말은, 헬라인은 지혜자들의 이제 상징으로 뭔가 지혜를 추구하며, 저들은 다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갑자기 등장하는 이 내용이 아니고요. 구약의 솔로몬 사건을 완성시키는, 솔로몬의 사건을 성취시키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땅끝에서부터 그를 찾아왔던 수많은 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주여, 주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듣게 해주십시오. 주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직접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아, 이제야 예수님께서 출사표를 던지시려나 보다. 이제야 예수님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셨나 보다. 이제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의 오른편, 그의 왼편을 탐하고 있었으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취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당연합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불러서라도 너를 당장 제압시킬 거야. 아주 빌라도가 벌벌 떨었습니다. 사실은 속으로부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는 못했지만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영광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던 주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의 발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너를 칭송하겠느냐, 내게 꿋뻑 절만하라,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 세 번째 절하라는 거는 뻥이에요. 감히 무슨 마귀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경배를 받겠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먹으면 이 온 세상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예스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고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온 세상을 한 손에 쥘 수 있어요. 사람들의 영광을 충분히 넉넉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가지셨겠죠. 단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죄에 대한 속죄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자, 언뜻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이 대반전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고 인용하는 구절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게 신기합니까? 이게 대단합니까? 언뜻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거기서부터 줄기가 나고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것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죠. 왜 그럴까요? 뒤틀렸습니다. 창조의 경륜, 그 창조의 영광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리대로 생각하는 것이 뒤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함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원치 않습니다. 뒤틀려버린 세상, 경작하고 씨를 뿌려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기 때문에 make sense 안 하지만 그러나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이 절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되고요. 여러분 잘 건강히 지켜야 됩니다.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에 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집착입니다. 꽁꽁 싸매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만 자기의 모든 관심이 다 집중돼 있으므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생명을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생명 시간, 에너지,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붓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미워한다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무엇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죠. 내 자식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간다면 부모는 자기의 살을 찢어서라도 그 아이를 먹일 겁니다. 막 차가 오가는 찻길 중간에 내 아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오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엉엉 울면서 아빠 아빠 부르고 있다면 어느 아빠가 길가에 서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겠습니까? 옆에 차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아랑곳 없이 그 아들을 향하여 대시해서 나갑니다.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게 너무나 소중한 저 대상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그와 같은 소명, 그와 같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너무 복된 일이다. 여기 보니까 영생하도록 보전한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 삶의 원리는 내 자신에 집착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간직하는 가운데 그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내가 나중에 그냥 남들보다 떡 하나 더 들고 있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소모하는 겁니다.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왜?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이처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 도대체 그 영광이 뭐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내가 들리면, 이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한은 알았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내 눈으로 세상을 봐라. 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라.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26절 끝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귀하고 당연한데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릴리스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소위 성공한 자로서 여러분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결국은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라고 여러분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초라해지죠. 교회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audience of one이 나에게 천둥 같은 소리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는 귀가 기울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는가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여전히 나는 초라한 인간으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건 너무 비참한 일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려워하셨습니다. 27절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이 구절이 여기 있는 게 참 우리에겐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사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겟세마네 어떤 동산의 제자들과 있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 기도가 안 나와. 그 기도가 요 한 절로 정리돼서 딱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괴롭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쉽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재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걸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했거든요. 그냥 말씀만 갖고 씨름한 게 아니라 저의 실존적인 삶 속에서 어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의 칭찬이냐 하나님의 칭찬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사람이 기뻐하느냐 혹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심지어는 그것이 뭐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계라고 하는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 신앙적인 타이틀을 붙였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냐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과연 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괴롭고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소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소명이죠. 소명. calling. 소명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헌신이 따라옵니다. 헌신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희생이 따라옵니다. 소명. 헌신, 희생의 패러다임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인데 오늘날 오늘 세대를 보고 이런 패러다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패러다임은 소명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기회의 패러다임입니다. 내가 어떤 기회를 포착할까? 내가 어떻게 기회를 포착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요새는요 교회에서 뭐 교회 어떤 사역을 얘기할 때도 기회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어떤 교계 또는 뭐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드림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제는 기회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한 기업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는 그 돈, 그 내놓는 돈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목돈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택스 적게 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기회이다. 당신 이건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 그거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그거 하겠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 귀하죠. 그러나 시대적인 개념이 더 이상 11조의 개념이 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지금 대학교 갓 졸업하고 엄청난 월급을 받으면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11조의 개념이 통하든가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주어진 인컴에 마치 택스를 떼어내듯이 엄청난 금액을 떼어내서 주의 일을 위해 쓰겠다. 그게 통하던가요?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힘들게 찾아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 모든 것이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아, 편한 건 편하게 하면 되죠. 그게 도리어 더 우리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면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노움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소명, 헌신, 희생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기회, 누림, 편안함. 이 패러다임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조차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We figure it out, 우리 머리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교, 그러면 선교에 자기 자신의 삶을 뭐 10년씩, 20년씩 인생을 드린 일은 거의 없다, 이제는. 그냥 좀 여유 있는 베케이션 플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미 있게 복음도 안 하고 뭐 얼마든지 뭐 이 정도 돈이야, 뭐 베케이션 가는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그냥 다녀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하이 프로파일 월크만 찾아가지고 가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의미를 느낄 수 올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가겠다. 그래서 선교회들도 요새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마음들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아주 뿌듯하고 나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일 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이 헌신된 일인가? 그것이 희생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누림인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그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이 고민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이제 잘 할 것인가. 근데 결국 그 답은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걸. 그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근데 28절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41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사야는 예수님 이전에 수백 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추구할 건지를 이사야가 미리 봤대요. 그리고 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을 통해서 보죠. 또 그 기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다가올 때 예수님 믿어지죠. 근데 이사야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어요. 이런 것. 그는 도리어 이것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 예언으로. 근데 예수님을 미리 봤어요. 뭘 봤느냐. 여기에 요한사도가 인용하는 구절이 두 구절인데 하나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뭐죠?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희년의 주님이시오. 이 땅에 오셔서 억눌리고 상하고 찢긴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진정 왕의 왕으로서 정사를 메시고 이 땅에서 군림하실 분이 아니었나? 갑자기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으로 너무나 강렬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현세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고난의 주로 오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다. 그가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이제 이 패러다임을 본 거죠. 예, 주의 영광은 뭐냐? 주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썩는 밀알로 내어주시는 영광이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쏟아 부어내시고 허비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이다. 주의 영광은 이런 거였구나. 자, 두 번째 이사야에 인용된 구절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어떤 부분을 인용했냐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의 눈, 여기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그 눈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걸 보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이 뭡니까? 우스야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환상이 등장합니다. 뭐죠?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스야가 죽던 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라고 고민하는 그때에 혼란과 환란과 고난 속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분으로부터 그의 영광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다. 무슨 소리가 들리죠?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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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다. 땅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보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나요? 보일 수 있다면 믿음이요, 보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 난리 속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그 소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지닌 사람이, 이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 세울 때도요, 임직을 딱 하는 그 임직 서약을 할 때 첫 번째 서약 내용 여러분 아시죠?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임직 받으심이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까? 제가 조금 말을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했지만 그 의미거든요. 이걸 당신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그 질문에 네 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뭐죠? 내가 인기가 좋아 사람들이 나 뽑아준 거지 뭐. 하나님의 칭찬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칭찬으로 받습니다. 그랬다가 무슨 문제 생기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눅눅해지고 나도 외로워지고 나도 힘들어지고 그럼 어떡하나요? 시들시들해져 버립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쓸쓸할 때 나는 소명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외롭고 쓸쓸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소명이 임했을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어떤 경우에는 뭐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아서 적용해야 돼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전 이해해요. 그럴 수 있다. 왜 이해하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사실 오늘 오전에도 교회 나오면서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 견딤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 아들 결혼식에 대해서, 결혼 앞으로 결혼할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뭐 별 얘기를 다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참 둘이 잘 맞을까. 힘들다. 그러나 그런 거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익스클루시브, 유일한 한 사람과 커밋먼트, 거기에 대한 헌신과 거기에 대한 참음과 희생이 따라오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진정한 사랑, 그게 결혼이잖아요. 내게 맡겨준 자녀들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한 교회 성도가 저한테 어떠냐 그랬더니 뭐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운가요? 우리 아들이 참 힘드네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다 열어놓고 얘기합니다. 12학년인데 앞이 안 보인다. 에이, 이게 뭐야. 근데 그 아버지에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그 아들을 붙들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러겠죠. 도대체 넌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접근해 가는 거예요.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절대로 이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이거 누가 알아줘? 빛도 없고 영광도 없고 뭐 광도 안 나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이 수고하면서 막 번민하면서 잘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으로 답을 도출해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그 모습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 된 자로서 제가 그 고난이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고 저에게 주어진 것들도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얻기 위하여 저도 노력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